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미국산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위해 수십 명 규모의 조종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능한 한 빨리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제공권을 장악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를 지원해 줄 것을 서방국들에 요청해 왔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주도하고 있는 덴마크의 트롤스 룬드 폴센 국방장관 대행은 어제 덴마크 E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덴마크 내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이사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수십 대 규모의 F-16 전투기 제공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3km 넘게 동진했으며 남쪽 방향으로도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포격과 다른 공격 임무들을 수행해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한동안 정상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방문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전의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로 냉각을 위한 물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인근 저수지에 있는 물로 해당 원전이 한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수지 물의 수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드니프로강 카우카댐 붕괴로 원전 인근 저수지 일부 지역의 수위가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해당 원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IAEA 조사단이 현장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을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동국가 이란과 중미국가 쿠바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 3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쿠바를 방문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쿠바와 이란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매일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가 전력 생산과 생명공학, 광업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고위 관리들은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 방문 기간 이동통신 분야와 두 나라 법무부와 관세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그리고 이란은 끈질긴 저항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와 봉쇄, 간섭에 용감하게 맞서온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동 내에서 이란이 우리와 우호적인 국가로 가장 복잡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UDCG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UDCG 13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방공자산과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비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개시했고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매우 어렵고 폭력적인 싸움이며 높은 비용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UDCG는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 나라의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귀한 미술 문화재 5.1 신성한 이미지의 기원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4일부터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보후단 바르바라 하넨코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희귀 성화 16점이 전쟁의 포탄과 미사일을 피해서 지난달 폴란드와 독일을 거쳐서 비밀리에 수송됐고 루브르 박물관의 수장고와 전시장의 예술품으로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루브르로 옮겨진 우크라이나의 성화는 그리스도교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회 성인들의 초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세례 요한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6, 7세기 혹은 13에서 14세기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진귀한 예술품입니다. 자,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크이우에 떨어진 미사일에 박물관의 일부가 파손됐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전쟁 중 우크라이나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약탈될 것에 대해서 약탈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을 했고요. 전력이 끊겨서 소장 작품의 보존 관리가 어려운 그 현지 박물관 상황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 예술 문화재에 대한 그 구조와 보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전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과정과 파장 살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7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 17일 토요일 북한, 맑고 아주 뜨거운 여름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8도에서 34도입니다. 평양이 아침 최저가 18도지만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가 18도에서 28도 사이, 개성이 17도에서 30도입니다. 함흥 아침 19도, 원산 아침 22도지만 낮에는 34도까지 오릅니다. 청진 19도에서 28도 사이고요. 중강강계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고요. 동해상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네갈 대통령 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제1야당이 제출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 내 주요 항구와 공항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아프리카 나라 대통령들이 우크라이나를 갔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우간다, 코모로, 이집트, 그리고 콩고 공화국 등 7개 나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1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요. 17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아프리카 나라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의 일환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의 이 중재안 초안에 따르면 이 사절단의 임무는 평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당사자들이 외교 주도의 협상 과정에 동의하도록 장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초기 노력으로 1년의 신뢰 구축 조처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절단이 제안하는 그 신뢰 구축 조처 어떤 것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의 철수,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제거,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체포 영장 효력 정지, 그리고 제재 완화 등입니다. 이 중재 초안은 이런 조처들이 휴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거라면서 이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네, 이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은 남아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남아공 정부는 지금 푸틴 대통령의 거취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죠.
네, 맞습니다. 남아공은 8월에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이 브릭스는 5개 신흥경제국 모임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포함되는데요. ICC가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서 ICC에 신병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브릭스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친러시아 외교를 펼쳐온 라마포사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지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아공 정부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리들에게는 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법률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이렇게 단체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2월에 전쟁이 벌어진 일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크이우 근교의 부차를 방문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부차는 지난해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하면서 민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이날도 수도 크이우에는 적어도 두 차례 거대한 폭음이 들리고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다른 로이터 통신원은 크이우 상공에서 미사일 두 발의 연기 자국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전쟁 한가운데 가 있는 건데 대통령들은 안전합니까?
네, 아프리카 대통령들은 한때 이 호텔에 방공호로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아공화국 대통령실은 이후에 트위터에 임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킨잘 탄도미사일 6발, 순항미사일 6발,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크유시 당국은 아직까지 사망자나 심각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은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서 나왔다고요?
네,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가 열렸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Ukraine's fight is a marathon and not a sprint. So we will continue to provide Ukraine with the urgent.
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는 러시아의 빼앗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국방 순회들은 지금 이런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고 격렬한 싸움이고 상당한 시간과 높은 비용이 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군 지휘부의 지도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전투 피해가 이어지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네요.
네, 기시다 후미오 정리내각이 16일 불신임 표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앞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불신임안이 부결될 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유신회 등 보수 성향의 야당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번 불신임 결의안 제출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자, 입헌민주당은 왜 내각 불신임안을 낸 겁니까?
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만약에 가결됐다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불신임 움직임에 맞서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집권 자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서 국정 쇄신을 위한 조기 총선 목소리가 자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주최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약세인 데다가 주식시장도 순풍을 타고 있어서 이 조기 총선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총리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서 지금 조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논란인가요?
네,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 지난해 총리 공저에서 송년회를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졌습니다.
네.
네, 기시다 총리의 장남인 쇼타로 씨는 당시에 정무 비서관직을 갖고 있었는데요. 총리 공관에서 또래의 친척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인 겁니다.
네.
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 기시다 총리는 이달 초에 아들을 이 정무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최근에 이 전국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현 국회 회기 안에 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이번 회기는 21일까지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이 불신임안 움직임에 대해서는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다면 즉시 부결시키라고 모태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미국이 지난 5월에 지난달에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을 체결했는데 자,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이 알려졌네요.
네, AFP통신이 파푸아뉴기니 의회에 제출한 협정문을 입수해서 1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군이 파푸아뉴기니의 기지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그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허용된 곳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장비, 보급품, 자재를 사전 배치하고요. 또 개발이나 건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부 기지 구역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지에 미군이 들어가서 물자 배치하고 또 일부 구역에서는 시설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정은 구체적으로 마누스 섬에 있는 롬브럼 해군기지, 또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 있는 시설 등 주요 항구와 공항 6곳에 미군이 병력과 함정들을 배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협정이 미군 측에 파푸아뉴기니 안에 새로운 기지를 마련해 준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미국에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롬브럼의 북쪽으로 미국령 괌이 있는데요. 이 유사시에 미군이 이 괌에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롬브럼 기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유사시라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예를 들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등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나서 미군이 개입하면 이 괌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가 주 기지가 됩니다. 과거의 태평양 전쟁 때도 롬브럼은 이 필리핀 탈환전을 위해서 미 해군 전함 6척, 또 항공모함 20척을 포함해서 군함 200척에 기항했던 태평양에 있는 대형 미군 기지였습니다.
네. 자, 미국이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이들 미군 기지 모두 중국을 의식한 것이죠?
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신설이라든지 확충은 이런 움직임에 따른 대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특히 중국 역시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 솔로몬 제도하고 지난해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 등 뭐 이 지역에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의 또 비상이 걸렸었고요.
네. 이 협정에 따라서 중국이 솔로몬 제도의 군사 기지를 세우는 길을 열어줬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제도에 실제로 중국의 군 기지가 들어서면 괌 뒤통수에 중국 군 기지가 있는 셈인데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괌이 유사시 작전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부랴부랴 솔로몬 제도를 포함해서 주변 섬나라들과 기존에 맺었던 협정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했고요. 또 확대된 경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태평양에 있는 다른 섬나라입니다. 팔라우가 미국 정부에 팔라우 수역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최근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네요.
네, 수렝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 팔라우 인근 수역 순찰을 강화해줄 걸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중국 선박들이 팔라우 베타저 경제 수역을 여러 차례 침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팔라우도 미국하고 방위협정 맺은 나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양국은 수십 년 전에 미국이 팔라우 방위를 책임지고 경제를 지원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편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지금도 미 해양경비대와 민간행동팀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미군이 팔라우에 주둔하는 등 군사적인 존재감을 더 키우는 걸 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AFP 보도에 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 공식 논평은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과 파푸아뉴기니가 새 방위 협정을 체결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협력을 빙자해서 지정학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걸 경계하고 어떠한 협력도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에너지부를 비롯한 일부 연방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주내 공립대학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사무소가 폐지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원주민 아동의 입양과 부양에 있어서 원주민의 우선권을 주기로 한 연방법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들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에너지를 비롯한 일부 연방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미 보안당국이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보안국 CISA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제적 해킹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여러 연방기관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명 내용 보겠습니다.
예, CISA는 성명에서 연방 민간기관들이 중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사이버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우리는 이번 공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관계를 파악하고 조처를 하기 위해 긴급히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이번 공격은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인 MoveIt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MoveIt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요 정보를 파트너나 고객과 공유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고객이 대출 신청을 위해 재무 관련 정보를 업로드할 때 바로 이 MoveIt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 최근 이 MoveIt 개발 업체가 보안 결함을 발견해 공개했는데요. 자, 이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 MoveIt을 통해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연방기관 어디 어디입니까?
네, 연방에너지부의 계약업체인 오크리지 대학연합과 국방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WIPP의 데이터가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받았다고 에너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격 대상이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비슷한 방식으로 또 해킹 공격 받은 곳이 정부기관 말고도 있다고요.
네, 영국의 에너지 기업인 쉘과 미국 조지아 대학 시스템, 존스홉킨스 대학 그리고 존스홉킨스 보건 시스템도 피해를 받았다고 모두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무브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점점 더 많은 나라의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무브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이 러시아와 이 연계된 해킹 그룹인 클롭이 최근 무빗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
최근 영국의 BBC 방송과 영국 항공, 미네소타주와 일리노이주 정부에 대한 해킹 공격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클롭은 지난주 피해자들이 6월 14일까지 금전적 대가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훔친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뿌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정부나 시, 경찰 시스템에서 빼돌린 모든 자료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연방기관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면 뭐 민감한 정보도 있을 테고요. 국방 뭐 안보 자료들도 있을 텐데 이건 괜찮습니까?
네, AP통신은 CISA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과 정보기관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해킹 대상이 된 에너지부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데요. 에너지부는 의회에 사이버 공격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 법집행기관 그리고 CISA와 공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이버 공격을 받은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반응 어떻습니까?
예, 존스홉킨스 대학은 성명을 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최근의 사이버 공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조지아 대학 측은 잠재적인 데이터 노출의 범위와 심각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쉘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쉘의 핵심 IT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50명 정도이며 어떤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는지 긴급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겨냥해서 벌어진 사이버 공격이 뭐 여러 차례 있었죠.
예. 지난 2021년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산망 공격을 받으면서 미 동부 지역 유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요. 또 지난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미국 정보기술업체인 솔라윈즈가 해킹 공격을 받아 수많은 연방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이버 공격이 잦아지면서 미국 정부도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요?
예,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사이버 보안 책임을 개인 이용자에서 산업계로 옮기고 랜섬웨어 공격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취급하는 등 온라인 영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연방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로 갑니다. 이 텍사스주에서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변화가 있었네요.
네, 이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대학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줄여서 DEI라고 하는 정책사무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14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의회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에버 주지사가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제 텍사스 내 공립대학에서 DEI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네.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예, DEI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거나 인구에 비례해 대표자들이 적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사회 조직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정부나 기업, 학교 등에 이 DEI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고요. DEI 정책에 따라 직원이나 학생 선발할 때 각 인구 집단에서 인구 일정 비율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주에서 대학 내에 이 DEI 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거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예, DEI 정책이 실제로 다양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역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과 에버 주지사는 DEI가 분열적이고 백인 차별주의적이라고 비판해왔는데요. 반면에 DEI 지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폐지 반대를 요구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DEI 폐지 법안이 통과된 거죠?
맞습니다. 해당 법은 인종, 성별, 피부색 또는 민족 출신에 따라 다른 대우를 제공하는 DEI 사무소의 정책과 프로그램,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관행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공립대학은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 자, 해당 법이 단순하게 그 DEI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가 보군요.
예. 새 법은 또 주 공무원들이 2029년까지 2년마다 학생의 인종에 따라 법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또 요구합니다.
네네.
이에 따라 대학 응시율과 합격률, 입학률, 재학률, 졸업률, 학점 평균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네.
하지만 법은 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 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인 공화당 소속 브랜든 크레이튼 주 상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텍사스주는 우리 대학 캠퍼스들이 다양성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 개인의 자격과 기술 그리고 기여로 평가받는 능력 기반 접근법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주 정책에 반대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폴렛 그랜베리 러셀 전미 고등교육 다양성 관계자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공립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슬픈 때라고 평가했는데요. 러셀 회장은 텍사스 주 의원들이 학생의 성공이 아닌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주가 텍사스 주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 차기 대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미 지난달에 플로리다 주 내 공립대학에서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주로 남부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DEI 폐지 또는 제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도 현재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뭐 대학 내의 그 다양성과 관련한 사안은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도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곧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 있어서 소수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고요. 현재 관련 두 소송을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급심에서는 재판부가 대학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인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종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연방법에 대해서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미국 원주민에 관한 건데요. 이들 원주민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연방법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예, 어떤 법에 대한 소송입니까?
예, 지난 1978년에 제정된 인디언 아동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원주민 아동의 입양 혹은 부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원주민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주민 아동의 입양과 부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됐을 경우 해당 아동의 입양권을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소송이 제기됐던 거죠.
자,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까?
네, 원주민의 혈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이 법이 제정되기 전 25%에서 35%에 달하는 원주민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입양 가족 혹은 기관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네.
대부분이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됐고요. 혹은 이들을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숙학교에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예.
인디언 아동복지법은 이런 관행으로부터 원주민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입양을 갇힌 원주민에게로 제한시켜서 원주민의 문화와 혈통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줬던 겁니다.
네. 자세하게 알아보죠.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언제 제기가 됐고 또 어떤 부분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인가요?
예, 관련 소송은 지난 2017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비원주민 세 가족과 텍사스주가 내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인디언 아동복지법이 비원주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당법이 수정헌법 14조에서 밝힌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입양 문제에 있어서 원주민에게 우선권을 준 등의 정부의 지침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앞선 그 판결들은 어땠습니까?
예, 자, 연방 1심 법원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동의 입양 문제에서 원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앞선 하급심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7-2로 이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에이미 코니베러 대법관은 원주민 아동 양육에 우선권을 준 조항이 수정헌법 14조가 밝힌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회가 이 사안에 관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도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원주민 혈통과 문화를 보호하는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원주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원주민 아동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체로키 부족 등 주요 원주민 부족은 합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국의 헌법 등을 고려해 내려진 판단으로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됐다며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 하원은 헌법과 자체 규정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권한 여섯 번째 순서로 하원 징계권 가운데 견책과 기해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By its adoption of House Resolution 789, the House has resolved that Representative Paul Gosar of Arizona be censured. That Representative Paul Gosar.
지난 2021년 11월 17일, 당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폴 고사르 의원을 견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사르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부적절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견책당했습니다. 연방헌법은 하원에 범죄 행위로부터 내부 규정 위반에 이르는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원 평판을 보호하고 절차의 존엄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원의 징계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지만 가장 엄한 징계인 제명 외에 현재 가장 흔한 것은 견책과 개고입니다. 먼저 견책은 해당 위원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원이 과반 표결로 견책을 승인하면 해당 의원은 의장이 공개 질책인 견책 결의안을 읽는 동안 의장 연단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원 역사상 처음으로 견책당한 의원은 반 잭슨주의자였던 윌리엄 스탠베리 의원으로 그는 본회의 토론 중에 의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1832년 7월에 견책됐습니다. 19세기 동안 내려진 견책 대부분은 비의회적인 행위나 주로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적 언사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견책 외에 하원에만 있는 징계 수단으로 개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원에서 개고는 견책과 혼용됐습니다. 개고도 견책과 같이 의원직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개고는 견책보다 약한 수준 징계로 간주합니다. 윤리위원회가 개고를 위해 제출한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단순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며 결의안이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개고를 받은 의원은 견책처럼 구두 질책을 듣기 위해 의장 연단 앞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원 개고를 받은 의원은 모두 11명입니다. 1976년에 첫 사례가 나왔고 가장 최근에 개고를 받은 사람은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의원으로 선거운동 관련 행위로 지난 2020년 7월에 개고 조처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권한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원 징계권 가운데 견책과 개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기소 과정과 파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연방 기소.
지난 8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마이애미 연방대배심은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관한 연방검찰의 기소 내용을 청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재판에 붙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미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형사사건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기소 결정을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이 검찰 등 국가기관과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이애미 연방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이애미 연방법원 출두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기소된 사유를 알려주고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기소인부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는데요. 널리 예상됐던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37건이나 되는데요.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연방수사당국의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6건입니다.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방첩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가 다수 있는데요. 방첩법 위반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으로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배심원단이 인정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다량의 서류 상자를 플로리다 사저로 가져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상자들 안에는 재임 시절에 주고받은 편지, 사진, 기념품, 신문, 기사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보유할 권한이 없는 수백 건의 기밀 문건도 들어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기록법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 자료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로 간주돼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국가기밀문건을 마라라고 사저로 가져간 건데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반납을 요구하고 미 연방수사국이 세 차례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회수한 기밀문건만도 300건에 달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메릭 갈랜드 미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잭 스미스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as well as participating in a conspiracy.
미국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를 끌어낸 스미스 특검은 미국에는 하나의 법이 있고 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의 문서를 갖고 있는 건 모든 전직 대통령들도 해왔던 일이고 자신은 이 문서를 가질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we witness the most evil and heinous abuse of pow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Very sad thing to watch. A corrupt sitting presid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최악의 마녀 사냥이며 부패한 바이든 정부의 악랄한 권력 남용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굳건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방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 출마 자격 요건을 단 세 가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후에나 재판이 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국가기밀 불법 반출 사건 외에도 각종 형사, 민사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2010년 대선 직전에 불거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3월에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연방 대배심이 아닌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포함 일가가 거액의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번 국가기밀 무단 반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이 맡고 있는 또 다른 형사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건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검찰은 이르면 8월에 대배심의 기소 결정이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론.
국가 기밀 무단 반출 혐의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연방 당국에 의해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2%에 그쳐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퀴니피엑 대학교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소폭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 또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재판 과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잭 스미스 미국 연방특별검사입니다. 지난 9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연방 기소를 끌어낸 인물이 누군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1969년에 태어난 그는 뉴욕주 시라큐스 근교 클레이에서 자랐습니다. 1994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뉴욕시 맨해튼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뉴욕시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갱단과 폭력범죄, 금융사기, 공직자 부패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법무부에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를 이끌었는데요. 로버트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 릭 렌지 전 연방 하원 의원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을 부패 혐의로 기소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2008년 처음 ICC에 파견돼 각국 정부의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사건 등을 감독했는데요. 2018년 다시 헤이그로 나가서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코소보 전쟁 범죄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의 옛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은 스미스 특검이 추진력이 강하며 이성적이고 뚝심 있는 베테랑 검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기소 과정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what happened yesterday? David tried to take advantage of me again, but this time I stood up for myself.
Really? What happened?
He wanted me to do all his work for him, claiming he was too busy. But I've had enough of being a pushover, so I told him straight up that I'm not a pushover anymore.
Good for you. It's about time you stood your ground. How did he react?
He was shocked. I don't think he expected me to put up any resistance.
It's not fair for anyone to take advantage of your kindness. Standing up for yourself shows strength and self-respect.
Thanks for saying that. It wasn't easy, but I realized that being a pushover only brings me frustration and resentment. I'm done being taken for granted.
You made the right decision.
오늘 대화에서 사람이 착하니까 쉽게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때 어떻게 대응을 했죠? 나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I'm not a pushover.
나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I'm not a pushover anymore. I've had enough of being a pushover. I've had enough.
나는 할 만큼 충분히 했다. 겪을 만큼 겪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뒤에 of를 붙이고 더 이상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I've had enough.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Of being a pushover.
쉬운 상대가
I've had enough of being a pushover.
나는 만만하게 당할 만큼 당했어요. 나는 더 이상 쉬운 상대, 만만한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 pushover, 밀어서 넘어뜨리다. 밀어서 넘어뜨리기 좋은 쉬운 상대, 만만한 사람. 나는 쉬운 사람 아니에요.
I'm not a pushover. I'm no pushover.
그럼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happened yesterday? David tried to take advantage of me again, but this time I stood up for myself.
Really? What happened?
He wanted me to do all his work for him, claiming he was too busy. But I've had enough of being a pushover, so I told him straight up that I'm not a pushover anymore.
Good for you. It's about time you stood your ground. How did he react?
He was shocked. I don't think he expected me to put up any resistance.
It's not fair for anyone to take advantage of your kindness. Standing up for yourself shows strength and self-respect.
Thanks for saying that. It wasn't easy, but I realized that being a pushover only brings me frustration and resentment. I'm done being taken for granted.
You made the right decision.
대화 해석해보죠.
David tried to take advantage of me again, but this time I stood up for myself. David tried to take advantage of me again.
데이빗이 또 나를 이용하려 했어요.
Take advantage of someone.
어떤 사람을 이용하다.
David tried to take advantage of me.
데이빗이 나를 이용하려 했어요.
But this time,
그러나 이번에는
I stood up for myself. Stand up for.
어떤 것을 위해 일어나다. 신념이나 권리 등을 위해 싸운다.
I stood up for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일어났어요. 나는 내 권리를 위해 맞섰습니다.
He wanted me to do all his work for him, claiming he was too busy.
그는 자신은 바쁘다면서 내가 그의 일을 다 해주길 원했어요.
But I've had enough of being a pushover, so I told him straight up that I'm not a pushover anymore. But I've had enough of being a pushover.
그러나 나는 만만하게 당할 만큼 당했어요.
So I told him straight up that I'm not a pushover anymore. So I told him straight up.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Straight up, 솔직히 바로.
I'm not a pushover anymore.
나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shover, 만만한 사람.
I'm not a pushover.
나는 쉬운 사람 아닙니다.
I'm no pushover.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경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